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주도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양국 간 깊은 유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존중의 뿌리를 둔 깊은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치, 경제, 안보와 국민 간 유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한국이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발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상당한 국제적 리더로 부상한 것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법들을 개발하려는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성명을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2021년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총치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와의 싸움을 진전시키는 일에 진력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동의의 뿌리를 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에서 가짜 민주주의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화상연설에서 세계는 현재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 대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중미국가 순방을 위해 29일 출국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길에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해 외부의 압력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침착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양보나 도발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을 굳건히 걸어 세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특히 타이완은 앞으로도 해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4월 1일로 예정된 과테말라 방문길에 미국 뉴욕을 경유하며 벨리즈 방문 뒤 귀국길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펑옌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차이 총통 출국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는 미국 관리와 의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대변인은 차이 총통이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과 접촉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면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결연히 맞서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 체계와 수천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9일 성명에서 훈련 사실을 공개하며 3천 명 이상의 병력과 약 300개 장비가 이번 훈련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 기간 중 러시아 내 세 곳에서 이동식 야르스 체계 기동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전략미사일군이 옴스크 미사일 부대를 점검하고 야르스 체계로 무장한 노보시비스크 미사일 부대와의 시위와 참모 훈련 등 이들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미사일 요원들은 중앙군관구와 항공우주군 부대 및 병력들과 협력해 위장과 현대 항공정찰 수단들에 대한 반격 관련 일련의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르스 ICBM은 미사일에 여러 개 탄두를 실어 각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진입체 탑재가 가능하며 작전 반경은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의 과학자들이 달에 수천억 톤의 물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달의 탐사기지와 정착촌 건설을 희망하는 인류의 바람에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미국과 인도의 과학자들이 달에서 찾아낸 물 흔적을 두고 그동안 어떻게 달에 물이 존재하는지, 달의 탐사기지나 인간이 살 수 있는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 달에 다녀온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가져온 토양 샘플을 분석한 중국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팀이 많게는 수천억 톤에 달하는 물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토양 속에 있는 1mm가 채 안 되는 유리 알갱이가 달의 물 저장소이고 흔적을 남긴 주인공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리 알갱이는 규소 성분인데요. 과거 달과 운석이 충돌했을 때 만들어졌는데 태양풍의 수소 성분 또 달 표면에 산소가 결합돼서 수소 산화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리 알갱이에 스며들었으며 이 유리 알갱이가 달 표면 전체에 분포한 만큼 적어도 약 3억 톤, 많게는 2,700억 톤의 물이 달에 존재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유리 알갱이에 열을 가하면 쉽게 물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답니다. 달 현지에서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인류의 달 탐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된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Chips and Science Act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moment to build out capabilities.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반도체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4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바깥 활동은 어렵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오전에 평안남도와 황해도, 용현, 강원도와 함북 지역으로 불겠고요. 오후에는 서남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영상 11도에서 2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서해는 먼바다 오전에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0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16도, 개성 3도에서 19도, 함흥은 4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24도까지 오릅니다. 원산도 8도에서 시작해 낮에 24도, 청진은 3도에서 15도 사이,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기후변화에 대한 회원국의 법적 의무를 정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은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국의 국가 주석을 초청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시진핑 국가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미 등 이 최전선 지역 방문에 나섰는데요. 수도 크이우로 돌아오는 길에 열차에 함께 탄 AP 기자와 단독으로 회견하면서 최근 전황과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 등에 관해서 전하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예,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우리는 이곳에서 그를 볼 준비가 됐다면서 나는 그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 주석과 접촉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접촉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에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공식 비공식 회담을 한 뒤에 공동 성명을 낸 바 있었습니다.
네네.
시 주석은 자신의 러시아 방문을 평화의 여정으로 묘사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해법 모색을 시사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성명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는 것에 그쳤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대화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긴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아직은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초청에 대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뭐 직접적인 답이 없습니다. 29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회견에서 시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을 수락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마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줄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의 그 평화 협상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AP와의 회견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모든 영토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도네츠크, 루한시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등 이 네 개 점령지를 합병한다고 선언했고요. 현재는 칠러 행정부가 이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현재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동부 바흐무트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방에서는 이 바흐무트를 뺏겨도 이 전쟁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승리의 조각들로 이뤄진 파이로 부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승리나 작은 발걸음 등 어떤 것도 잃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자주 이렇게 전선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군요.
네, 이번에 방문한 수미는 이 북동부 지역에 있는데 러시아에 점령당했다가 탈환한 곳입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옥티르카와 트로스티아네츠 마을 주민들과 관리들을 만나서 또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이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수미 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이 러시아 국경 근처 지역을 찾아서 국경 수비대장과 국경 수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핵전력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네, 29일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원한 핵전력 점검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러시아가 발표했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군인 약 3,000명과 군사장비 약 300대가 투입되고 전략미사일군 지휘부가 임무 수행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미국이 주도하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화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약 200개 나라의 정상 등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참석하고요. 29일부터는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네, 자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시킨 국제회의체인 거죠?
네, 이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을 주창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와 부패에 맞서고 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또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최한 국제회의입니다. 첫 회의가 지난 2021년 12월에 개최됐고요. 당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1차 회의 때보다는 참여한 나라가 조금 더 많아졌네요.
예, 당시에 110여 개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모잠비크와 온드라스 등이 참여하면서 약 120개국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의가 1차 때와는 달리 미국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5개 나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29일 이 3차 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합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일부 동맹국 사이에 결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 정부들의 단합과 협력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주의 강화 방안과 경제협력, 기술 분야 등도 주요 의자로 다뤄질 거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전했는데요. 이 관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29일 화상으로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1차 회의 후에 지난 15개월 동안 각국 지도자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And today we can say with pride that the democracies of the world are getting stronger, not weaker.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를 전환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네요.
네, 민주적 재생을 위한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자금인데 6억 9천만 달러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기후변화, 기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함께 협력할 때 강해진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진흥하기 위해서 향후 2년에 걸쳐서 6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떤 나라는 미국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또 눈길을 끄는군요.
네, 파키스탄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초청은 감사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에 미국과 이 민주주의에 관해 양자 간에 접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왜 참석하지 않는지 이유는 설명했습니까?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명은 정상회의가 현재 진전된 단계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파키스탄은 이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인권과 부패 척결을 위해 미국 그리고 공동 주최국들과 양자 간에 참여할 것이라고만 전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중국은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판해왔죠?
네. 1차 회의가 열렸을 당시에도 민주주의가 서방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 세계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2차 회의에 대해서도 미국이 공공연히 이념으로 선을 긋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가보겠습니다. 유엔에서 29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이 법적 의무의 개요를 ICC,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제시해달라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네.
이 결의안이 130개 이상 회원국이 후원했기 때문에 무난히 표결을 통과할 걸로 예상된 바 있었습니다.
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적 의무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지구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무들, 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직면할 법적 결과를 말합니다.
자, 결의안이 요청한 그 항목에 대한 ICC 견해,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의 견해가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ICC 결정이 보통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게감이 있어서 가끔 이 회원국 법원들이 이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세계인권선언이나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같은 수단들이 이번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나라들이 또 주목받고 있네요.
네, 이번 결의안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죠. 바누아투와 이 다른 작은 태평양 섬나라들, 그리고 젊은 활동가들이 지난 수년 동안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이 지구의 기후변화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을 특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특히나 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많은 섬나라가 점점 바다에 잠기는 등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말과 행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러자 몇몇 바누아투 학생들이 사회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에다 젊은 활동가들이 합류해서 바누아투 정부와 함께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유엔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9일 함께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ICC 견해가 유엔 일반 총회와 회원국들이 국제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는 걸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유엔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전망이 또 나왔었죠.
네, 기온 상승에 대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르면 오는 2030년과 2035년 사이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높은 1.5도씨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년 안에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IPCC는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 법원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 조사와 관련해서 대배심에서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은 평소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총기 7정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뛰어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관련 조사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법원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특검의 요구에 따라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를 조사 중인 특검은 지난달 펜스 전 부통령에게 진술과 문서 제출을 요청하며 소환을 통보했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이번 판결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미국 언론은 28일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 측이 두 사람 간의 오간 대화를 행정특권으로 적용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네.
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27일에 이런 요청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펜스 전 부통령이 대배심에서 어떤 내용에 관해서 증언할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요. 이 보스버그 판사는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2021년 1월 6일 당일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은 헌법상 의원들에게 보장된 연설 또는 토론 조항에 따라서 이 상원의장이기도 한 자신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스버그 판사가 이런 펜스 전 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증언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의혹에 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팀 꾸려진 게 작년 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작년 11월에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갈랜드 장관은 첫 번째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요. 펜스 전 부통령은 시위대가 공격할 그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펜스 전 부통령의 주제로 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네.
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몇 시간 동안 진행을 막았습니다. 시위대는 당시 마이크 펜스를 목매달아라라고 외치면서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펜스 전 부통령에게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의 결정에 펜스 전 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전 부통령이 이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항소할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다른 대화와 관련된 증언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펜스 전 부통령이 특검에서 증언을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전직 부통령이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증언을 할 수가 있는 전례 없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특히 펜스 전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이 앞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펜스 전 부통령이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될 위기에 처했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관계 입막음 의혹에 관해 조사 중인 뉴욕 맨해튼 검찰이 지난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서 한바탕 이 소란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하지만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28일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맨해튼 대배심이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배심이 언제 다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볼지도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남부 테네시주로 갑니다. 내슈빌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 내용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총격범의 신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사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내슈빌 경찰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7일에 전날인 27일에 기독교계 사립 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격을 가한 오드리 헤일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해서 무작위로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 발표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셔벨 경찰은 28일 이 총격범인 헤일 씨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합법적으로 총기 7정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헤일 씨는 부모에게 구매 사실을 숨겼고 이 중에서 3정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헤일 씨는 진입 지점을 포함해서 학교의 상세한 지도를 그리고 또 총격을 실행하기 전에 건물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총격이 특정 인물을 노린 거였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이 수사 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슈빌 경찰 대변인은 헤일 씨가 특정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고 다만 이 학교와 이 교회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헤일 씨가 학교에 들어와서 창문과 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까 총격범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존 드레이크 내슈빌 경찰서장은 헤일 씨가 이 정서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 극단적인 범죄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서장애가 있는데 총기를 또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하지만 드레이크 서장은 헤일 씨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헤일 씨가 자살하거나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네. 경찰이 이 헤일 씨의 무기를 압수하려고 했겠지만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런 사람이 존재했는지조차 전혀 몰랐다고 드레이크 서장은 말했습니다. 네.
자,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범행 동기는 이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드레이크 서장은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헤일 씨가 그 학교에 다니는 데 대해서 어떤 울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 헤일 씨는 사건이 발생한 커버넌트 스쿨 출신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가 또 기독교 학교거든요. 혹시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뭐 종교와 상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28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법무부가 이 총격 사건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인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갈랜드 장관은 연방 법무부가 지역 경찰과 협력해서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헤일 씨가 성전환자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헤일 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헤일 씨는 지난 27일 오전 이 커버넌트 스쿨에 공격용 반자동 소총 2종 그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 들어가서 9살 난 초등학교 학생 3명, 학교장 등 교직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을 살해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빌리 테네시 주지사의 부인도 친구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28일 밤 리 주지사는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임시교사 신시아 피크 씨가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고 사실 사고 당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생산이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뛰어넘었다고요?
네, 미 연방에너지정보국 EIA가 2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지난해 미국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은 40억 9천만 메가와트 시였는데요. 이 중 재생에너지가 총 21%를 차지했고요. 석탄을 태워 만든 전력이 20%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 전력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의 비중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전체 전력 현황도 함께 볼까요?
네, 미국 내 최대 전력원은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난해 15억 메가와트 시가 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주목할 것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생산이 원자력을 추월했다는 건데요. 이 보고서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이 감소하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는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용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요. 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무공해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햇빛이나 바람, 비, 파도, 지열과 같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자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또 식물이나 동물에서 나오는 재생 가능한 유기물인 바이오매스 등도 포함됩니다.
네. 뭐 재생 에너지 안에도 여러 가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전력 생산하고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자원이 있다고요?
네, 특히 이 바람을 이용한 풍력과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의 발전이 재생 에너지의 증가를 크게 주도했다고 이 에너지 정보국은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특히 풍력과 태양광을 합친 양이 14% 전체 전력 생산의 14%를 차지했는데
네네.
증가율을 보면 2022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 모두 전년 대비 약 10기가와트씩 증가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풍력 발전은 141기가와트를 기록했고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은 71기가와트로 늘었습니다.
네.
또 풍력은 태양광보다 2배 높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풍력하고 태양광 생산이 많은 지역이 있다고요?
네. 우선 미국 남부 텍사스주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 면에서 모두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풍력 부문에서는 전체 양 중에 이 텍사스주가 26%를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아이오와 오클라호마주가 따랐습니다. 또 태양광 부문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26%를 생산하며 1위였고 텍사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순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재생에너지위원회의 최고 경영자인 그레고리 웨드스톤 씨는 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경제적인 측면을 언급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각각 70%, 90%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 안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들이 점차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인종 간 불평등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역시 불평등한 관계였던 남녀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Despite the dangers, Vivian and others were on a mission to get blacks registered and voting in Selma.
1960년대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성차별도 미국 안에서 금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관행이었던 성희롱을 민권법에 근거해 성차별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면서 성희롱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86년 성희롱을 민권법 7조가 금지하는 직장 상사에 의한 성차별 가운데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메리트은행대 빈슨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메리트은행에서 일했던 한 여성이 성희롱을 겪고 해고된 뒤에 이것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던 것에 대한 심리 결과였습니다.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성희롱이 원고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민권법 7조가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1998년 성희롱이 해고나 강등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배치와 같은 명백한 행동을 초래했을 때 이에 대한 고용주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판결하게 됐습니다. 현지 미국에서는 이런 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희롱이 직접적인 성접촉 외에도 성을 대가로 인사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초래했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피해자가 느끼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성추행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이유로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embers of Congress are now required to take a mandatory training on sexual harassment. The U.S.
연방 대법원 판례와 연방 정부 그리고 인권 단체들 노력으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비영리 단체인 Stop Street Harassment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가운데 84%, 그리고 남성 중 43%는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네 번째 시간으로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현대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차세대 산업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을 핵심 기술입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상 기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입니다. TV와 냉장고, 청소기 등 각종 전자, 전기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보려는 것은 바로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입니다. 노트북 코너에 왔습니다. 각 제품에 빠지지 않고 붙어져 있는 스티커가 있네요. 이 제품에 들어간 중앙처리장치, 즉 CPU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스티커인데요. 대부분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인텔과 또 AMD에서 만든 CPU가 들어가 있다는 안내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잡히셨나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란 무엇이고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지,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반도체라는 게 뭐죠?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이 반도체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반도체를 가리켜 일부는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반도체는 한자로 이 절반 반에 전기를 통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뜻하는 이 도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반만 통하게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 반을 뜻하는 세미에 도체인 콘덕터를 합해서 세미콘덕터라고 부릅니다. 반도체의 작용 원리는 이 반만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숫자 0과 1, 이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통할 때는 1, 그리고 통하지 않을 때는 0을 나타내는 거죠. 반도체는 바로 이런 이진법을 통해서 이 모든 디지털 기기의 기억과 연산장치에 활용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상식 보고 갈까요? 반도체는 손톱보다도 더 작은 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칩의 기본판 역할을 하는 것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의 기본 소재가 되는 물질이 바로 규소입니다.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리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첨단 IT 산업단지 실리콘밸리의 이 실리콘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IT 산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반도체, 도대체 어디에 쓰이죠? 자,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 기상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의 기본적인 일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이 반도체가 들어간 것이 몇 번이나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침 5시 반 스마트폰이 기상시간을 알리네요. 이 졸린 눈을 비비고 화장실에 들어가 형광등 스위치를 켭니다. 샤워를 마치고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야죠. 또 옷을 입고 내려와서 에어프라이어에 베이글을 넣고 데운 뒤 냉장고에서 크림치즈를 꺼내서 발라먹고요. 커피 머신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십니다. 의류 관리함에 넣어둔 외투를 꺼내 입고 집을 나섭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 중에 반도체가 들어간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자, 하나씩 보죠. 스마트폰과 형광등 스위치, 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와 냉장고, 커피머신, 의류관리함 이렇게 최소한 7곳에 등장합니다. 출근 전까지만 해도 이런데요. 조금 과장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싱 인더스트리 그룹의 던 티우라 최고 경영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 semiconductor in almost every single thing that you buy. Everything that we buy has.
티우라 CEO는 이 센서가 들어있는 제품이나 인터넷에 연결되는 제품 등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 반도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지난 20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90억 달러였는데 20년 뒤인 2021년엔 약 5,56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판매 규모는 46%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한국이 21%로 2위에 올라 있고요. 이어서 일본과 타이완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요 반도체 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규모 1위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네요. 자유시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 광고 음악은 꼭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짧으니까 반복해서 들려드릴게요. 빰, 빰빰빰빰. 아시겠나요? 네,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특히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 즉 CPU 제조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인 AMD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인텔 CPU의 전 세계 점유율은 70%에 이릅니다. 2021년 기준 인텔의 판매 수익은 약 79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 생산 GDP 약 234억 달러의 3배를 훌쩍 넘긴 규모입니다. 자,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1년 미국의 수출을 보면요. 반도체가 6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제유와 항공기, 원유 등과 함께 수출 탑5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반도체인 겁니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 등 이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는 27만 7천 개 달하고요.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를 모두 합하면 185만 개에 달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도전 과제는 뭘까요?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These chips were invented in America. Let's get that straight. They were invented in America. We used to make 40% of the world's chips.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발명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고 미국이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거의 4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0%에 불과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일명 칩스법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의 공장 투자 시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또 반도체 시설 건립 및 연구개발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카일 스콰이어스 애리조나 주립대학 공학부 학장은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Chips and Science Act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moment to build out capabilities.
칩스법은 일생일대의 기회로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역량과 기반 시설,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는 때라며 이 역량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스콰이어스 학장은 말합니다. 이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지난해 12월엔 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를 들여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외 기업의 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업체의 투자 발표에 맞춰서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What we're all seeing,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folks.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최근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생산의 주요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동맹체인 CIFO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할 때 전곡을 찔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hit home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ever had someone say something that really hit home for you?
Definitely. There was a time when my friend pointed out that I tend to procrastinate all my goals, and it really hit home for me. I realized I needed to start taking action and making changes.
It's tough to hear criticism, but when it comes from someone we trust, it can really hit home and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상대방에게 어떤 비난이나 충고를 들었을 때 그 말에 전곡을 찔린 기분이다, 실감하게 됐다, 이런 표현 hit home이라고 합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ever had someone say something that really hit home for you?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전곡을 찔린 기분 들은 적 있나요?
When my friend pointed out that I tend to procrastinate on my goals, it really hit home for me.
내 친구가 나는 내 목표를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It really hit home for me.
정말 깨닫게 됐어요. 정말 공감했어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It's tough to hear criticism. It's tough.
힘든 일이죠.
To hear criticism.
비판을 듣는 것은
But when it comes from someone we trust.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It can really hit home.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전곡을 찔렀어요.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See something in a new light.
새로운 빛으로 어떤 것을 다시 보게 되다.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Your criticism about me really hit home.
나에 대한 당신의 비난은 전곡을 찔렀어요.
Your criticism about me really hit home. I realized I was doing nothing.
나에 대한 당신의 비난에 실감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Hit home, hit close to home.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Hit home, hit close to home.
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집 가까이에 닿았다는 말이니까 집은 가장 개인적인 장소죠. 내 가장 은밀한 장소까지 너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슴에 탁 하고 와닿았다. 정말 실감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내 일 같다. 정말 실감하게 됐다. 이런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heard the news?
What news?
The pandemic is still going on and the cases are still rising.
Yeah, I heard that. But it hasn't really affected me yet.
Well, it finally hit home for me. My friend's parents got infected and it's really serious. That hit close to hom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the news?
뉴스 들었어요?
The pandemic is still going on and the cases are still rising.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It finally hit home for me.
이것이 이제야 실감이 나요.
My friend's parents got infected.
내 친구의 부모님도 걸렸어요.
That hit close to home.
그것이 나를 정말 실감나게 했어요. 자, 그럼 끝으로 전곡을 찔렀다.
Hit hom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someone say something that really hit home for you?
Definitely. There was a time when my friend pointed out that I tend to procrastinate on my goals, and it really hit home for me. I realized I needed to start taking action and making changes.
It's tough to hear criticism, but when it comes from someone we trust, it can really hit home and make us see things in a new light.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That really hit home for me.
전곡을 찔렀어요.
That hit close to home.
어떤 말이 가슴에 탁 꽂혔다. 어떤 말에 크게 공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